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조혜련이라는 어느 한국의 연예인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LA에 있는 한 스튜디오 분장실. 똑똑하고 누군가 내 분장실 문을 두드렸다. 매니저가 문을 열자마자 우렁차고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웰컴 해련 조. 오마이갓. 몰라보게 날씬해진 오프라 윈프리가 나를 덥석 끌어안아주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곳 LA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라며 아직 따끈따끈한 커피를 내게 건넸다. 세상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대선배인 오프라가 먼저 인사를 하기 위해 직접 내 분장실까지 찾아와 준 거였다. 나는 그녀가 너무도 고맙고 놀랍고 기뻐서 지금 내가 출연하고 있는 미국 시트콤 포유에서 유행이 된 엉덩이 춤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오프라가 웃으며 자지러졌다. 아차, 부랴부랴 한국에서 가져온 트렁크를 크를 열고 호박 고구마를 꺼냈다. 오프라가 다이어트에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하면 또 호박 고구마가 아닌가. 소박한 선물에도 아이처럼 좋아하는 오프라가 이제 한국말로 뭐냐, 한국말로 뭐냐고 묻길래 호박 고구마라고 하자. 호박 고구마 너무 좋아요 하며 한바탕 춤을 췄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베푸는 것만큼 보람된 것도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 오프라가 세계 최고의 진행자가 된 데에는 그녀 특유의 마음 씀씀이와 특별한 배려가 큰 몫을 했을 거다. 오프라가 진행하는 쇼에 오늘 내가 드디어 출연을 했다. 오늘 출연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1986년에 시작해 오늘로 30주년이 되는 오프라 쇼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출연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는 네 번째 출연이 된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게도 2008년 12월 5일, 그러니까 8년 전에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농담 삼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갈 거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조혜련 씨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오프라 쇼에 참석한 날 일기를 쓴 것입니다. 대단한 한국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오프라 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연예계를 잘 모르긴 해도 오프라 쇼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오프라 쇼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 정도면은 모를까요? 눈치 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 일기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날짜인 2016년 12월 5일.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2008년 12월 5일, 그러니까 8년 전에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농담삼아 말한 것이, 지난번 한국 방문 중에 책방에 들렸는데 재미있는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혜련의 미래 일기. 이분은 지나간 일을 일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일기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적을 읽고 난 후에 미래를 꿈꾸는 자들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미래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는 과감하게 자기의 일기를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중 한 일기의 제목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다. 2016년 12월이 오프라 쇼의 30주년이 되는 것은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6년하고 몇 개월 남았죠? 그 쇼에 자기가 출연한 것처럼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6년 후에 과연 그 쇼에 누가 출연할지 두고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연하고 싶으면 미래 일기를 한번 써두는 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조혜련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제보기에는 미래 일기를 썼던 분 같습니다. 미래 일기를 쓰지 않고는 이런 축복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미래 일기를 썼던 분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입니다. 3절 4절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라는 청년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 그런지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이곳을 지나가다가 한 미래일기를 쓰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혼자 대낮에 앉아 계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청년이 떠날 때까지 기다릴 텐데 이 여인은 바빴던 모양입니다. 여인은 청년이 앉아있는 우물가로 갑니다. 물만 급히 길어서 총총히 집으로 다시 향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갑자기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당황한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자기에게는 생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얼떨결에 여인이 또 말합니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나그네로서 물길을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여인의 눈에 비친 청년의 모습은 그냥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에 앉아있는 청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에 물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도리어 생수를 준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청년이 괘씸합니다. 쏘아붙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은연중에 자기도 야곱의 자손임을 밝힙니다. 청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돌한 청년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마술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 여인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물 없이 사는 삶에 젖어 있죠. 저도 평생 우물을 길어보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물물을 늘 길러야만 했던 여인들은 이것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더욱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우물을 길러 오기 싫은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대낮에 올 리가 없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우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자신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혹시나 이 청년이 자기로 하여금 우물에 오지 않게 하는 마술의 물을 줄 수 있지 않나 기대한 것입니다. 이때 청년은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냐이다. 엉결결에 대답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우물을 기르러 오기 싫은 그 깊은 이유까지 꿰뚫고 보고 보는 분이었습니다. 여인은 현재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경멸을 받고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물에 오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면 분명 선지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혼자서 우두커니 물도 마실 수 없어서 앉아 있었던 유대인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났으면은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여섯이나 있는 또 언제 남편을 바꿀지 모르는 여인이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내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배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궁극적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자기도 언젠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분은 예배에 대한 깊은 신학적 대화를 나눕니다. 다음과 같이 신학적 대화가 끝납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청년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참 예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사마리아인의 아픈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자신의 확신을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더 큰 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만 오시면 구태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내려갈 필요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속해 있지만은 메시아는 자기를 포함한 사마리아인을 위해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꿈이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꿈의 여인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여인의 꿈이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미래일기를 썼더라면은 미래일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본 말씀에는 조혜련 씨처럼 미래 일기를 썼던 사람이 소개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미래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 안 썼더라면은 머리로서는 수없이 썼을 줄로 압니다. 그의 미래 일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날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날 집에 가서 자기가 썼던 미래 일기를 꺼내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요? 날짜는 이때는 서기를 쓰지 않았을 테니까 히브리 연도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았는데 약 3795년쯤 됩니다. 우리나라 단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미래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날짜 3795년 2월 28일 제목 메시아를 만나다. 그리고 이 여인은 조혜란스가 오프라를 만나는 것처럼 메시아를 만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썼던 그 미래일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루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일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꿈은 이루어졌지만 자기가 일기에 그렸던 그 메시아는 아닙니다. 여인의 일기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습,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12장 5절에 보면은 세마포를 입으신 분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인은 이 당시 그 누구들처럼 세마포를 입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메시아를 만나는 이야기를 일기에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눈앞에 나타나신 메시아는 초라한 나그네였습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어서 처음 보는 여인에게, 그것도 자기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애처롭게 말하는 나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자신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뚫어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나그네는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어느 남자에게도 느끼지 못한 우주보다 더 넓고 포근한 마음을 처음 만난 나그네를 통해서 느껴봅니다. 한편 그동안 미래일기를 써왔던 것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일기 덕분에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기가 예상했던,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나그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메시아의 모습은 잘못된 것일까요? 미래 일기를 잘못 썼나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잘 아시죠? 우리들은 연말에는 대강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에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대강절에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강절에는 우리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세마포 입으신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반면 사순절은 초라한 나그네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미래일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세마포를 입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기까지는 나그네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남편을 여섯이나 둔 여인에게까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사람들을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나그네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의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실제로는 목마른 자로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교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다. 이것이 사순절의 축복입니다. 누가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릴까요? 나그네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를 만나는 미래 일기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물을 좀 달라. 남은 시간 나그네를 만나는 미래일기를 함께 써볼까요? 각자가 형편에 맞게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나그네를 만나는 미래일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ECC가 완성이 되어가면 갈수록 이런 구상을 종종 해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곳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이 찾아온 사람들을 초대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도 하고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순서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들은 모두 물을 좀 주세요 절규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상상에 따른 미래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후입니다. 날짜는 2030년 2월 28일 어느 중년 신사 내지 숙녀가 보선 한인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는 물론 다른 분이 담임 목사이겠죠? 한 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영어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2012년 2월 25일 제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보선 한인교회에서 나그네를 초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심한 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었는데 본교회 교우님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후 그날 밤 저의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저의 삶의 모토로 정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대접할수록 저는 이 세상에 너무도 소중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임을 갈수록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온 우주가 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든 나그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음을 체험하고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보선 한인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은 나그네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사순절을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그네 안에 계신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절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나그네에게 메시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그네를 대접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평생 목마른 나그네가 되어서 사신 주님은 끝내 십자가 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가 아닙니다. 평생 내가 목마르다 외치면서 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한 번 더 그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나그네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목마름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거두기 전에 잠시 아까 쓰던 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는 20년 후의 일기였는데 40년 후의 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2050년 어느 날입니다. 담임 목사가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보수 한인교회 담임 목사 사무실을 두드린 지 20년 후에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일기인데 쓰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거둡니다. 이번에는 실제 있었던 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 카미 목벨리라는 이란에서 온 이민자가 있는데 어느 루터교 어느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삶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Yesterday, 전쟁, 핍박, 공포, 도주, 굶주림. Today, 음식, 쉼의 공간, 보호, 희망. Tomorrow, new beginning. 계속 이분은 말합니다. 좀 더 저의 삶을 말씀드리면 저는 1984년 2월 24일 저의 부인과 아들과 딸과 함께 이란에서 미국으로 피난 온 사람입니다. 아주 적은 돈과 가방을 들고 독일에서 이곳저곳 캠프를 이전하며 지내다 왔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루터란 교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분은 루터교회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피난민을 보호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사랑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Love starts at our tables. 사랑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과 나누는 음식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식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생수를 안고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물 곁에서 길을 그릇이 없으신 나그네로서 찾아오십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나그네를 만나십시다. 나그네를 만나는 일기를 쓰십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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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그네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음성을 색다르게 하고 계심을 생각해 봅니다. 물 그를 길을 그릇도 없는 나그네로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물을 좀 달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로 오셔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진실로 생수를 맛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함을 통하여 진실로 생각하지 못했던 생수의 축복을 맛보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도리어 이들을 만나는 미래의 일기를 작성하는 축복된 사순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나그네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